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가리우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마귀가 곧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감각도 없어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대로 하자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방인,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 혹은 성도, 어제 새벽에 묵상한 대로 하자면 빛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고 성도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그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는지를 듣고 배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진리 를 조심스럽게 듣고 받아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대로 하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명령으로 계속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말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나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뭐가 주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도 마찬가지예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저 세상 풍조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은 세월을 아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맡기신 그런 어떤 기회,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그냥 우연히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성껏 지어내신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신 그런 어떤 존재,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낼 거냐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허망한 일로 보낼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장식할 수도 있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악한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삶을 어떻게 단장해낼 거냐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허망한 일로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지금 때가 악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는요, 이를테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말씀도 있고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씀도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사실상 로마 사회에서 술은 어떻게 보면 신이 준 가장 좋은 선물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에 대해서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엄청나다 그러거든요. 세계 1위라는 말도 있는데 세계 1위인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술 엄청 마셔요.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쭉 가르치는 것을 보면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은 술이 사람을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술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에 매여서 살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주어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각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오히려 우리의 지혜를 무뎌지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술도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지만요, 돈도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고요, 요즘은 뭐 주식 같은 거,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여러분 요즘 무슨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NS가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경우들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마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깨어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명료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삶으로, 사명으로 맡기신 시간이 뭐 한없이 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 이 시간들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사실 열매를 맺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면 사실 열매를 맺어도 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어떤 시간들, 기회들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어야지 나중에 한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가을 바람 불고 겨울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와 뭐 열매 맺는 삶을 좀 살아봐야지 이러면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월 아끼면서 열매 맺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하고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고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요, 이게 명령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령 충만은 자주자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무슨 물질처럼 채워지고 이런 것 아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명령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받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아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시는 분이 사실 줘야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받으라 그러겠어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받는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늘 일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성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막이 있건 없건 구름기둥이 떠오르건 떠오르지 않건 자기 성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일하시고 오순절 이래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감각을 깨우셔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너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가 주님의 뜻인지 오늘 아침에도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조심스럽게 그분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무시하면요, 그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더욱이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아주 마음이 여리신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주 여리신 하나님이셔서 쉽게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님, 그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소심하게 문 두드리고 계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런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예비의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요 노래와 찬송 이거는 이게 감정적으로 흥분될 때 나타나는 그 예비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고 20절 보시겠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공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함부로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요, 예비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능한 사람이고 복종이 가능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거 없는데도 자기가 막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 경건한 삶의 열매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